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이라도 그것으로 평안한 것이 다툼의 희생 제물이 가득한 집보다 낫다. 혹은 다툼의 희생 제물이 가득 찬 집보다 마른 땅 부스러기와 마른 빵 부스러기와 그것과 함께 있는 평온함이 좋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란 빵 부스러기를 가리킵니다. 즉 겨우 연명할 정도의 적은 음식물을 말하는 것이죠. 육선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번제물,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와 함께 풍성한 잔치의 음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선이란 말이 고기 반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핵심은 빵 부스러기라도 먹으면서 가족 간에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고량진미, 진미의 진수성찬으로 배불리 먹으면서 항상 다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정에 참된 평안과 안식은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 간의 사랑과 화목의 마음, 영혼의 평화로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자가 있을까요? 이 진리를 잘 알면서도 여전히 물질적인 풍요를 통한 생활의 안정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크고 넓은 집, 두둑한 은행의 잔고,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원하는 좋은 옷을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으면 평안이 오는 것일까요? 그렇게 물질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심하기 십상인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 17절 18절에도 이르기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재물은 불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파산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무력은 가만히 놔두면 끝없이 우리 안에서 커지기 마련입니다. 거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경건으로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결국 그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고 뒤이어 모든 관계에서 결국 갈등과 파국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육체가 힘들고 곤고하면 영혼에 집중할 여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영혼이 피폐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가족 간의 관계의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강박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신자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에 대해서 신자는 그 마음과 생각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신자는 그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 결국은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돈이 많아야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건강해야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질을 아무리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평강을 모두 가져가시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물질이 비록 여유롭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위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부어지게 되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모든 불편함들을 넉넉히 감내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이런 가치를 쫓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선은 돈이 많고 봐야 된다. 돈을 잘 벌고 봐야 된다. 우선은 내 집이 우선이고. 성도 여러분, 평강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이 시대에 위협할 만한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물질, 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넘보는 하나님과 동급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대상이 뭐냐? 돈이란 말입니다. 황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결국 신앙이 흔들리고 미끄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 모든 그의 가정에서의 불화와 갈등을 겪게 되는 일들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물질이 지배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 하나님께 기울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허탄한 것으로 인해 염려하게 되고 그렇게 염려하는 가운데 누가 오신다 그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염려로 그 영혼이 확 채워져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경건을 날마다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첩경이 되고 모든 물질적 유혹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물질을 사랑함 때문에 자기 욕망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절을 보면 분별력 있는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며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과 아들이 대주를 이루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슬기로운 종, 즉 분별력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종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부끄러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감독하고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비록 종이라도 지혜롭고 슬기롭고 충성된 종이라면 주인의 부끄러운 아들의 자리를 대신해서 아들처럼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고 감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방탕한 주인의 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종은 주인의 아들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인의 유업을 나눠받게 되는 특권까지 누리게 된다. 종이었는데 아들처럼 그 주인의 유업까지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계명과 진리에 순종하며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지 못하는 영원한 기업과 영광과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 누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이든 주인의 아들이든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몇 대째 믿었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복을 결정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지혜롭고 명철하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고 교리의 뜻을 이해하고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의해 판단합니다. 종이냐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이 되었든 아들이 되었든 그러한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가 진리를 깨달은 참 믿음을 가진 슬기로운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어도 그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부끄럽게 그지없는 죄를 행하는 어리석은 자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는 유능한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능하고 졸하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올바른 삶을,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운 아들이 되기보다는 슬기로운 종으로 주인의 기쁨이 되고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시험하고 여호와께서는 마음들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녹이다, 정련하다 라는 뜻이고 풀무의 원어는 금속을 재련하는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은을 도가니에 넣어서 정련하고 녹여서 정련하고 용광로에 금을 넣어서 재련하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검사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가니, 용광로 모두 불로 재련하고 녹이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좌소인 우리의 마음을 뭘 통해서 시험하고 검사하실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진위, 그 믿음의 진위, 그 믿음의 성장의 여부를 확인하십니다. 평상시에는 다 예수를 잘 믿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고난과 시련 속으로 이끌어가면 그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에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다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주저앉게 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가변적이라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하는 듯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우리의 생각과 이익에 반하거나 우리 자신의 우리 몸에 대한 사랑이 더 우월해지면 이내 하나님을 향해 정한 뜻에서 간단히 돌아서 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열렬했었나 할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시편 57편 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육신의 안일함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우리의 명예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있기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은을 도가니에 금을 용광로에서 녹이고 재련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변적인,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 고난을 통해서 확정되도록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만드는 일을 평생의 인생을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도 나를 생각하거나 사람을 위하지 않고 이 세상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안위나 우리의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떠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 목적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고난과 시련과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그 선택의 기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검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 가는 곳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연단되고 준비되고 갈려지고 깨뜨려지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 인생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생의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아갔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시간들을 여전히 지나가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 마음에 무엇을 더 현명하게 품도록 하시기 위함인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용광로와 도가니 속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듬고 또 다듬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을 주는 입술에 경청하고 거짓말쟁이는 파괴의 혀에 귀 기울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된다.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까닭은 그가 악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고 거짓을 말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가 악을 말하는 혀에 언제나 귀를 솔깃하게 기울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혜자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사상을 접하고 어릴 때로부터 이러한 비성경적인 학문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그릇된 이런 생각과 사람의 판단에 발을 담그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이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물든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받들고 예수님 믿으면 다 현실에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고 말해주는 인본주의에 찌든 교회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릴 때로부터 듣는 진리의 말씀이 신본주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이러한 선명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지식을 선제적으로 접하게 되느냐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어릴 때로부터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이고 반성경적인 포스트 모던적인 사상에 길들여진 영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지식과 사상 위에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이 껍데기만 이렇게 걸쳐 놓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진리가 그의 영혼을 쪼개고 관통하고 들어가서 그가 가진 모든 이 그릇된 사상과 생각을 찔러 쪼개고 깨뜨리고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지식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마음인지를 발가벗기듯이 그렇게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한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은 수많은 말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게 되었는지, 어릴 때로부터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전수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어머니의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식성이 결정되듯이 어릴 때로부터 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신학 사상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식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결국 기복주의를 따라가게 돼 있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는 결국 그것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개혁주의의 물을 먹으면 결국 사람의 영광이나 행복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신앙과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든 지식과 언어와 사상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과거 속에서 괴사한 입술에 귀 기울였고 악한 혀에 마음을 빼앗겼었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소멸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씻겨 나가기를, 배설물처럼 여기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된 믿음과 개혁 사상이, 개혁 신앙이 짬뽕이 돼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이렇게 믿는 것만이 정답인가? 항상 이렇게 불확실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길을 혼돈과 혼란에 빠뜨리도록 회방하는 거죠. 더 바른 진리에 착념하고 바른 신학 사상과 교리의 정초에서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신앙의 귀를 닫고 오직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가 우리에게 물려준 참된 그 신앙의 유산, 그 옛 길을 따라가고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힘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길이 삐뚤삐뚤해집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쟁기를 잡고 가야 올곧게 나아갈 수 있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참된 복음, 참된 신학, 참된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좁은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 속에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그 유산들 속에, 그 황금 광맥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언제나 참 진리를 향해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과 참 믿음에 거하게 되기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오만 가지 것들이 혼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께서 그 혼란 가운데 부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오늘도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